이번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시내산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부르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게 이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든 내용입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넘었던 거 혹은 마라에서 물을 줬던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의정을 묻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돼서 이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자, 다음요. 그 결과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벌써 넘겼네. 여러분, 제1계명 아시죠? 제1계명이 뭡니까? 예, 그냥 그 구약 십계명이 뭐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러십니까? 제가 왜 저 띄웠는데 갑자기 멈추려 한가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저게 띄우는 걸 자세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가 다릅니까? 저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저기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통 가서 물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자, 이게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뭐 간단하지만 이 원어를 좀 봐야 합니다. 원어에는요, 외에는 나 외에는 뜻이 뭔가 하면요, 알파나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나이라는 뜻인데 저기서 파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원형이 아니에요. 그 원형은 파님이에요, 파님. 자, 우리가 갔다, 이게 원형이잖아요? 간다, 이게 원형이잖아요? 예, 갔다, 갔었다, 뭐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게 파나이라고요. 근데 원형이 뭐라고요? 파님이에요. 파님은 뜻이 뭔가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 자,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어떤 존재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범위가 더 넓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데이트 장소 나가면 둘이 모여요. 차를 준비해요. 차를 놓고 뭐합니까? 둘 다 핸드폰만 봐요.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그냥 있어. 분위기 대강 알지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봐요. 그러면 좀 분위기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러 왔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 명예 생각, 복받는 생각, 돈 생각, 직장 생각,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첫 계명을 준, 십계명을 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뭘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 와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쭉 볼 때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께 넘어왔다고 기록하지요? 어디서요? 고린도전서에서. 비유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못 지키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다른 신을 선택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내용을 쭉 보면 철저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심 쓰는 식으로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언제 그런 제가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보면 철저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늘 우리와 대면하고 싶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의중이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두 가지를 했어요. 뭘 명령한가 하면요. 저 십계명 외에 두 가지를 명령한 게 있어요. 하나는 회막을 지어라. 또 하나는요.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라. 이랬어요. 뭐 때문에요?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십계명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냥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제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서 중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뭔가 하면요. 회막을 지어라. 제사장을 세워라. 요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가 뭡니까? 바로 저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제가 이렇게, 저는 저걸 보고 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고 계시죠? 예. 하여간, 봅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이 선명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면 누가 유익일까요? 우리가 위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너무나 유익한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백성이에요. 이거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 자, 그런데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였는가?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2장 2절로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참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이 귀에 예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먼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리고 뒤에 보면 곧 이랬잖아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혼의 때라 얘기해요. 그리고 청년 때의 인애, 사랑을 말해. 그게 어디서지요? 광야예요. 그렇죠? 저 보세요. 씨 뿌리지 못한 땅. 그게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아라비아 사막 그 밑에 거기잖아요. 네게부 사막 그 지역이잖아요. 또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따랐나요? 근데 하나님 따랐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청년 때의 그 달콤한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가지고 막 터덜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구름기둥이 쑥 움직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얼른 막 천막을 정돈해가지고 뭐 양떼 막 데리고 따라가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2, 3일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진을 구축해라 해가지고 천막 탁탁 지어요. 대형대로. 또 며칠 있다가 또 구름이 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좀 이따가지. 별 불편한 소리 다 할 거예요. 나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별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또 챙겨. 그래도 가요. 또 멈춰. 아, 그럼 저 언덕 넘어가지. 왜 여기서 멈추노? 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거기 진을 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이 속의 마음은 어떻든 간에 따라갔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신혼 때의 사랑이라 그래요. 왜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만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우리 따라가나요?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우리 생각 따라 살아요, 지금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구름 기둥 쳐다봤어요. 그 벌판에서 아무 일 할 게 없었지만 투덜거리면서도 뭐 했다고요? 그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가든지 즐겨 가든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구름기둥이 어디를 인도하는지도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를 신혼의 때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가 계신지 이걸 우리가 고민할 때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그 고민하나요? 그냥 살지 그냥. 주로 뭐 합니까? 땅 파고 그거 주로 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거기 온 심혈을 기울이지 지금 구름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심밖에 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불평불만했지만 안 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신원에 따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보고.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따랐다. 내가 앞서가면 따랐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정말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투덜거리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따라오는 걸로 봐요. 기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 하나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요 늘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치면 안 돼요. 잘 못하더라도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가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부른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약속된 일이고요. 자, 이제 지난주 내용을 잠시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걸 나눴어요. 그 첫 번째 나눴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이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절실히 하나님을 찾든 간에 환경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오냐는 거지. 어려움이 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지. 이걸 분명히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런 모든 걸 말해요. 어떻든 간에 환경이 힘들든 어렵든 즐겁든 하나님을 갈망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면. 또 환경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발적이든 타이든 끌려가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상황에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이대로 안 된다. 근데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그걸 우리 느끼잖아요. 느끼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와서 하나님 찾았지요.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을 하니까 하나님 찾았지요. 다윗의 예언은요 시편 63편 아들한테 쫓겨서 광야에 갔을 때 한 예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저렇게 표현했으니 그런데요. 다윗의 삶은 진짜 갈급했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쫓겨났는데 아미를 누가 보장을 못해줘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 찾는 거예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찬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진실로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요. 누워도요. 잠이 안 와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리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보세요. 지금 다윗의 영혼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터져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갈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요. 많은 공격이 와요. 그 해답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도요. 몰라. 그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 속에 강한 열망이 생긴다고요. 내 이대로 안 돼. 정말 하나님 찾아야 돼. 이게 나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망을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요. 아니 힘들고 피곤해도요.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야 산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일어나요.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내리 속에 맞아. 내가 하나님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돼.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환경과 여건이 타의적으로 움직이든 자발적으로 움직이든 내가 깨달아지든 어떻든 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망을 내가 가져야 돼요. 열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망을 가져야 돼요. 답답해서 괴로워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런 열망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일어나면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망이 있더라도요, 내가 그 열망을 불러드려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 뭐. 절대 그렇게 하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산상수훈의 시작이잖아요. 그 고증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 주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갈릴리 주민이요? 한 8,000명 됐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그 행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이 모인가 하면 2만 내지 3만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 사람 8천 빼고 12,000에서 2만 2천 명이 위지스 온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사람 다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국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3일 동안 가르친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8장 1절에 이제 다 가르치고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뭐 산이래봐야 동산이에요. 뭐 큰 건 아니에요. 여기 함지산 높이만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평지죠. 좀 평지를 올라가죠. 함지산은 가파르잖아요. 평지를 쭉 높이가 별로 높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산 언덕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지요. 자, 내려오는데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절대 도시로 나오면 안 돼요. 마을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을 밖으로 가야 돼요. 마을로 들어오면요. 목숨 걸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해 보면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흐트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사람 못 오게.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들고 때려요. 기분 나쁘면. 그 도망을 쳐야 돼. 이게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가 자기 마을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마을이 된다 생각해서요 정말 그 사람을 죽여요. 쫓이든지. 이 나병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때렸다. 쉽게 말하면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그 병의 이름이.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진짜 인격 대접 못 받아요. 동네 들어갈 수도 없고요. 사람 접촉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산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나병 환자가요, 멀리서 그걸 들어요. 근데 가까이는 못 와요. 왜? 가면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고 오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그 길목에 선 거예요.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요, 당장 돌을 들어요. 이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앞장선가 봐요. 내려오시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절을 했다 나와 있어요. 여병, 나병 환자는요, 이 마디가 다 약해요. 물러요. 절을 못해요. 절을 하면요, 이제 못 일어나. 그냥 절할 수 있습니까? 손을 내려야 돼. 근데 손을 내린 자체가 고통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절박하게 생각했고요. 소식을 전해드렸든지 그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그 설교 말씀을 들었든지 어떻든 간에 저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 일을 몰라. 그냥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이게요, 그 사람의 마지막인지도 몰라요.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인지도 몰라. 그 통증은 어마어마하지.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절하며, 그것도요 확신이 없는 소리예요. 그냥 절을 깨끗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온몸에 진물 나고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노숙자들 가끔 이렇게 만나죠. 그분들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던가요? 좀 끓이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늘 이,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손에 늘 돌멩이에 들려있다는 트라우마예요. 예수님이 손을 드는 순간 움츠렸겠죠. 왜?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때리려나? 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지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손을 내미니까 어떻습니까? 움츠렸어요. 때릴 줄 알고. 돌 들어 때릴 줄 알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요, 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어요. 그 환자에게. 그 병 걸리고요, 한 번도 누가 터치를 안 해봤어.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치유되라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도요, 그를 만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깨끗하길 원한다. 깨끗할지어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나병 환자의 이 절규 같은 이 열망, 강한 열망,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몇 마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직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살만해요, 그 사람. 아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아닌데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 그런지 몰라서 그래요. 저 나병 환자의 절규를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절실히 필요한 열망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아니,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은혜를 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저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보셔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해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정권을요, 사람에게 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예요. 이 땅에는요, 권리가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정권을 줬기 때문에. 만일 어떤 회사 회장이 사장한테 정권을 줘놓고 쑥 회사 오더니 자기가 막 결제하고 자기가 막 시켜. 그럼 그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정권 줘놓고 자기가 다 하네? 이러지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정권을 줬으면 알아서 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면 회장한테 가서 회장님 사실 이건 잘 안 되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회장이 그래? 그럼 가져와봐. 검토해보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이게 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영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권을 줬어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을 못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언제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의뢰할 때, 자기의 정권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원리부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우리 손에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맡긴 대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다가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이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 특권을 줬지만 우리가 그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정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어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머리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개입하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요, 말이 씨가 돼요. 이게 땅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요. 좋은 말을 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내가 깨달아서 말해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그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너무나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리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갔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또 넘겨주실래요? 저기는 더 이상 안 해놨네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비통함을 얘기하고 호소를 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있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빛을 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나는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강력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이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약복강이지요? 예, 약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정결단한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전진 못하겠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진 못해. 모든 짐승, 모든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는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갈망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를 보내서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씀하노니 네 집을 치우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간절한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보세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또 응답을 봅시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이사야는요, 히스기야는요, 자기 수명에 15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수명을 그는 간과함으로 15년을 보너스로 더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연수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연수에 15년을 더 살았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간절히 호소함으로. 그 열망함으로.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해요. 처음에는 문제의 억압에 고통스러워 호소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유가 임해요. 얼마나 평안해오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며 심령을 하나님께 우리가 열 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심령이 열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당신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들이 내려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다 내려지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대면함으로 안식이 와요. 이게 기도의 영이 임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 불안해서 호소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한나가 정말 통회해서 말이 밖으로 안 나와 입만 오물오물해 워낙 원통해서 하나님 내 이 아픔을 들어달라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평안이 와요.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는 그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유가 있어요. 뭐 밖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유가 와요.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는요, 강한 열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혹은 기도의 영을 갖도록.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길을 인도해 가는지,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강한 열망을 갖겠지요. 왜? 하나님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뭐 기도 이런 강한 도전이 온다고요. 그 기도해요. 뭐 기도해도 편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고요. 자유함이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왜? 하나님 가까이 오신 거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요. 자, 봅시다. 해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우당탕탕 뭐 벼락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래. 아니요. 그런 일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바래.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기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길 바래.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른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세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들은요, 내가 보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넜지만 어떻습니까?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표적을 받지만요, 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을 보면 달라지리라 생각해요.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따라야 돼요. 무슨 능력과 표적과 권능과 다른 걸 기대해요. 근데 그거는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부으셔서 또 하나님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해요. 그리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니라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이에요. 잘 안 보이죠? 아, 이게 그림이 좀 작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나와요. 여러분 보셨지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책상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세요. 이 사람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계시된 어떤 말씀들, 쉽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깨닫게 해요. 그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냥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럼 뭐예요? 지금 인격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 떠오른다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면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과정이에요. 즉 성경을 넘겨줄래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에 당신의 인생을 조정한다. 그분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우리를 향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는 거고요. 이제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 다시 봅시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것만 이제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요 말씀의 진리를 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요 말씀을 살아 움직이도록 나에게 도와주는 거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내게 제시해요. 근데 요때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자, 강진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할 때 이런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하세요. 당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일치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진리로 조정하고 순종하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과정에 나가는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요, 이 과정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